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시간에 나눈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드리면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신앙을 깊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겸손하고 배려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죄의 종노릇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앞으로 볼 것인데 혹시 쌤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서 강조된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쌤들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해서 기억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과 화목의 사역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4장 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하다가 갇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권고할까요?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이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4장 2절을, 유리쌤이 4장 3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려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유대인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함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1장 14절을, 유리쌤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을, 유리쌤이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라고 말씀하나요?
몸, 성령,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신다, 혹은 모든 것에 두루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명쌤이 12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님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와 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자들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임, 역사를 성령의 나타남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여 교회와 신자들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4장 7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읽어주실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명쌤이 4장 9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곧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사로잡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곧 죄로 파괴된 만물을 회복시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유리쌤이 4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죄로 파괴된 만물을 회복시켜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명쌤이 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전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은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쓸 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세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4장 15절을, 봄양쌤이 4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몰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신자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신자들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교회를 이루어 서로에게 좋은 버팀목이 되어 사랑 안에서 지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함께 자라가야만 악한 영들의 유혹과 험한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4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나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명쌤이 에베소서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봄양쌤의 에베소서 4장 19절을, 제가 로마서 1장 21절을, 유리쌤이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습은 양심 없는 자 되어 방탕하게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봄양쌤이 에베소서 4장 20절을, 유리쌤이 4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사도 바울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4장 22절을, 봄양쌤이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자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신자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유리쌤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자들은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과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명쌤이 4장 26절과 27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지체가 되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아야 하고, 그런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자 그럼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은 분을 하루 이상 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온유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4장 28절을, 유리쌤이 4장 29절을 읽어주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요.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에베소서 4장 30절을, 유리쌤이 4장 31절과 32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악의에 찬 모든 말과 행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영생을 얻은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되게 좋았는데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나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이 하나가 돼요. 또한 함께 좀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 그의 목사님 말씀이 저랑 함께 하고 싶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너무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목사님과 한 마음 통일됐던 것이 아니라 제 고향인 북조선 또한 남조선도 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였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때 목사님도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쌤은요?
네, 저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듣고 묵상을 교회에서 뭐 하고 이럴 때는 은혜를 받고 전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도 실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4장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믿음의 유익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4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니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이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쪽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쪽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받게 되는데 20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왕으로 인해 고난이 버겁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로 세워진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의 요청에 따라 그와 함께 전쟁터로 향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손강의 물이 범람하게 됐고 가나안 왕의 자랑이었던 철병거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고 말았습니다.
강이 범람하여 땅이 진흙처럼 되니까 900대의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된 거죠. 바락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시스라를 공격했는데 황당한 시스라는 병거를 내버려 두고 급히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할 위기 속에 급히 도망친 시스라는 헤벨이 아내 야엘이 머무는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스라는 평상시에 자신과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이웃이었기 때문에 안심하는 마음으로 야엘을 믿고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엘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일대를 주름잡았던 군대 장관의 최후치고는 그 끝이 상당히 허무하고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였던 선택을 보면서 성경이 주는 몇 가지의 가르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진희 자매님께서 말해 주실까요?
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결정적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시스라가 찾아와 잠이 들었을 때 야엘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지키고 보호해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시스라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림길의 상황에서 야엘은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녀의 집이 시스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야엘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축복을 야엘에게 했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야엘을 향해 칭찬하며 복이 있을 거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제껏 야엘의 집안이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알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야엘과 같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야엘과 같이 믿음의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잔임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정탐을 하고자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들의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갈림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려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라합은 자신에게 임한 믿음의 선택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편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여리고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모두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이 있었고 마침내는 예수님에게까지 족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결정적인 단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네요. 사실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라는 합당치 못한 직업을 지니고 살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믿음의 선택 상황에서 올바른 결단으로 이전에 죄악된 삶과는 완전히 구분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과 야엘에게 믿음의 선택 상황이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선택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거나 세상의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라합과 야엘처럼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택 상황에서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네. 믿음의 선택 상황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에 속지 말고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말씀을 따르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부족해서 거짓된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들 수 있겠네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한 뒤에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잖아요.
네, 이때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훈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할 선택의 순간에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따르는 결정을 못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자주 강조하는 것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300번이 넘게 두려움과 관계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권면과 명령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맞아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외에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도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을 당하기도 했죠.
또한 강력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마음이 연약해서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두려움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두려움은 악한 마귀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 기쁨, 사랑인 것입니다. 정죄함과 염려, 불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틈타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을 대조하며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반대를 두려움이라고 보신 것이군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여기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느냐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신 거죠. 만약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담대함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무릅쓰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거짓된 두려움을 쫓아낼 방법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진리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사랑을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두려울 것이고,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두려움을 갖게 할 테니까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한 믿음으로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욕심에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사울왕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울왕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 왕은 믿음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서 반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믿음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욕심을 물리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욕심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에 기도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감사는 모든 욕심을 쫓아내고 자신의 상황에서 기쁨과 평안을 갖게 하는 방법이죠. 감사를 통해서 욕심을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억지로라도 노력을 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을 보시고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로 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엘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어떻게 화평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다라고 하는 결과로 봤을 때 야엘의 집은 속마음을 숨긴 채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스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입장에서 야엘이라는 여인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시스라와 친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거나 걸리적거리는 방해꾼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혼미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북조선과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혼자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들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지치고 침체를 겪기 쉽잖아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랬었고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펼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힘들었을 때 기도를 통해 비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엘리야가 크게 낙심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역사를 위해 힘쓰며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함께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북조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합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북조선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혼자여서 힘들다고 느낄 때 동역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나만 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나 나같이 무명한 자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무명의 여인인 야일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야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야엘이 행한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짓된 두려움과 욕심에서 벗어날 때 믿음의 선택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이런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제가 북조선을 떠나서 남조선에 혼자 왔습니다. 혼자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많이 막막한 점도 없지 않았고요. 네, 그렇게 방황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 만났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인간을 믿으라고, 예, 강요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 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세상살이에 좀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경건함을 갖추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희 자매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일을 할 때 외로울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은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북조선 여러분들도 남조선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